안녕하십니까? 저희 다니엘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니엘 8장을 연구하였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9장을 연구할 차례죠.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장이 바로 다니엘 9장입니다. 그 성경 예언,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은 바로 2300주야. 다시 말해서 2301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 성경 예언에서 1일은 1년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2300년에 대한 긴 예언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 예언이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말이죠. 작은 뿔 세력인 교황권의 횡포에 대해서 예언한 후에 하늘에서 하나님과 한 거룩한 천사 사이에 나누어지는 대화를 소개하면서 2300주야 예언이 등장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니엘 8장 13절과 14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들은 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 준바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시작된 2300주야가 바로 이 구정에 가서 설명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맥으로 보아서 2300주야, 2301에 대한 예언은 교황권 세력의 활동 중에서 구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성소 제도의 진리를 짓밟는 일과 명백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천사가 물었습니다. 언제 주님이시여 이 성소가 정결케 되겠습니까? 과연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교황권의 횡포를 심판하여서 성도를 신원하여 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미 이 교황권의 활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어서 성도들의 한을 풀어주실 것에 대해서 먼저 기록해 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니엘 7장에 있었죠. 보십시다. 다니엘 7장 21절과 21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서 신원하신다라는 뜻은요, 심판하여서 변호하여 주신다, 소원을 풀어주신다,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변호하고 심판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이 8장에 와서는 더 자세하게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심판해 주실 시간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 바로 2300주의 예언이라고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시간이 바로 2301에 대한 예언이고 곧 성경 예언 기간에 대한 해석의 원칙에 의해서 2300년에 대한 예언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초점은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언급에 있습니다.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그 언급에 있죠. 여러분, 이제 성경을 좀 펴서 이제 보시다가 되었습니다.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성소 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아야지만은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의미는 대속죄일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도말에 없애심으로써 성소에 있는 모든 죄들을 씻어 정결케 하시고 해결하신다는 뜻입니다. 죄진 사람을 용서한 다음에 다시는 그 사람의 죄를 짓지 않도록 완전히 죄를 도말에서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의 경험의 결말이죠. 1년 내내 고백한 죄악들이 양의 피에 내포되어서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뿌렸죠. 그래서 고백한 모든 죄들이 양의 피에 포함되어서 성소 안에 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백성들의 죄들로 더럽혀져 온 것이죠. 죄가 계속 고백돼서 성소에 들어갔으니까 하늘 성소에 계속 올려졌으니까 그 죄의 기록 때문에 깨끗한 하늘의 성소가 더럽혀져 버렸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백한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 끝에 이 대속죄일을 제정하셔서 모든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다시 살피고 정말로 자기가 죄들을 회개하고 버렸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는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생애를 하나씩 검토하시어서 심판하시고 그들의 죄를 영원히 도말하여 버리심으로 인을 쳐주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을 치는 그 일은 그 사람이 정말 죄를 버리고 정말 용서받았는지 진짜로 회개했는지 보시고 그 죄를 완전히 지워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와서 기록된 죄가 완전히 다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지기 때문에 왜 지워집니까? 그 조건이 땅에 있는 그 죄인이 진실로 회개하고 죄를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대속죄이에요. 그래서 그 기록을 다 지워서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속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속죄일은 그러므로 심판날로 여겨져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은 다 심판날로 여겼습니다. 그날은 인침받는 날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자들의 죄의 고백이 하늘 성소에 기록되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대속죄일날 그 죄들을 말끔히 씻어 도말해 버리실 것을 상징해 주는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없애시기 전에 믿는 자들의 생애를 살펴보시는 심판이 먼저 선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살펴서 먼저 심판을 해야 그래야 그 죄를 지우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아니면 그 죄가 또 기록될 것입니까? 그래서 대속죄일이 심판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소가 모든 죄들로부터 드디어 정결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곧 성소 정결에 대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 8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300주야, 즉 2300년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해질 것이라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때 가서 교황권의 배도의 역사를 심판해 줄 것이고 그 세력에 억울하게 당한 성도들은 물론 그 이외의 모든 믿는 자들을 변호하시어서 모든 죄들을 도말하여 주시겠다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제 그 고난이 돌아간다고 말입니다. 이 지구상의 고난이. 여러분 레위기서 16장을 보시면 대속죄일의 성소 정결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6절에 말씀하기를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흥미있는 일은요. 대속죄일 날에 백성들 자체보다는 백성들의 죄 때문에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케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흥미있죠? 백성들도 정결케 되지만 그들의 죄 때문에 더럽혀진 그 성소 안에 자체가 정결케 된다고 말씀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소 자체가 고백된 죄의 기록들 때문에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소 정결되는 그 예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죄들을 심판하여 영원히 도말하여 버림으로 성소를 죄의 모든 기록으로부터 말끔히 씻어버리는 정결사업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16장 29절 30절은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라고 대속죄에 대해서 이미 레위기에 설명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2300년 후에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드디어 심판을 시작하시어 성소와 성도들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2300주야 예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언제부터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 2300주야 예언이 시작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시점만 알면 언제부터 심판이 하늘 성소에서 시작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 9장은요 그 힌트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시작하여서 2300년이 지난 후부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멸망한 다음에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잡혀가서 살 때 이제 다니엘에게 이 예언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돌아가서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라는, 다시 재건축하라는 명령이 나는 그 시간부터 2300년이 지날 것이라고, 그 다음부터 하늘 성소에서 참 심판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흥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다니엘 9장을 먼저 읽어보십시다. 자 이제 이렇게 이해했으니까 다니엘 9장을 읽으면서 하나씩 제가 설명을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9장을 펴겠습니다. 다니엘 9장을 펴서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니엘 9장의 거의 다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오 여러분, 그가 예레미야서를 연구하다가 오 이 유대 나라가 그들이 회복해서 돌아가야 할 70년의 예언이 거의 끝났는데도 아직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가 한탄하며 그들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장면이 거의 다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9장 1절부터입니다. 다니엘서.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노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는 바벨론 왕 때에도 국무총리였는데 그 나라가 정권이 바뀌고 메대 페르시아 왕권이 들어섰는데 그 나라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나라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는 거기서 정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왜? 그의 진실함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 그가 이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의 이 재건을 그가 기대했는데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그가 알고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오, 여기에 다니엘은 저들이 그랬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했습니다가 아니고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금식하고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2300주의 예언을 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8장에 가서 이 예언을 그가 이해하지 못하고 기절했습니다. 2300주의 예언을 받았지만 하는 8장에 그가 이해하지 못하고 기절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에게 2300조의 예언을 9장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7절 보십시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역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 보내신 각국에서 수역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시련 받는 것은 우리 죄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 그는 그것을 이제 이해합니다. 주여, 수역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라. 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재앙을 만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신명기에서 읽는 것입니다. 12절,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한 것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의를 의지하는 것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눈물겨운 기도입니까? 오 주님이시여,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의 의를 기억하시옵소서. 왜 우리에게 의의가 없습니까? 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20절 이와 같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르되, 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여기에 지금 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다시 새로운 은혜 기간을 490년 70주야 동안 줄 것을 지금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2300주야의 시작 기간이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70주일 동안 7749 490일이죠. 그것은 490년 아니에요? 490년 동안 은혜 시간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게 시작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7일에와 62일에 더하면 69주일 후란 말이죠.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자에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알고 진행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9장에 2300주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여러분 9장에 나오는 이 예언이 말이죠. 여러분 9장에 2300주야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9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 기간인 이 490년의 예언 기간이요 2300주야 예언과 연결되는 같은 것인지를 이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8장에서 말이죠. 다니엘은 2300년에 대한 이상을 본 후에 이해하지 못하고 기절하였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계시를 다니엘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파송해 주신 것입니다. 9장에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또 하나의 힌트를 발견하게 되죠. 다니엘 9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이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아십시다. 8장에 2300주야 예언을 주신 다음에 다니엘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9장에 그 예언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다니엘 9장에 2300주야라는 언급이 없더라도 다니엘 9장 그때 나오는 그 예언 해석은 그 전에 8장에서 이해되지 못한 2300주야 예언에 대한 해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예언이 없으니까, 설명할 예언이 없으니까. 또한 여기 지금 읽은 것처럼 말이죠. 여기에서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것처럼 여기에서 이상, 계시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이상은 계시죠. 원래 히브리 말로 각각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첫 번째, 그전 이상 중에 본 이상이란 뜻은 말할 때 그 단어는 이상은 히브리 말로 하존입니다. 하존. 근데 두 번째 가브리엘이 말한 그 이상을 깨달으라 할 때 두 번째 이 인용한 그 단어는 마레입니다. 마레. 마레. 그런데 다니엘 8장 17절에 말이죠. 2300년에 대한 이상을 언급할 때 그때 8장에서 쓴 그 히브리 단어의 단어는 마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레. 그래서 다니엘 8장 17절에 가서 말이죠. 그가 나의 선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이 마레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렇게 이미 적어 놓았단 말입니다. 8장에 가서. 그러므로 9장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깨달으라고 설명하여 주는 이 이상은 말이죠. 바로 2300년에 대한 이상이고 또 즉 다니엘이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기절하였었던 그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다니엘 9장 24절에 말이죠. 그 자체가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간단하게 제가 요약할게요. 8장에 말씀됐던 2300주야 예언을 그때 이해 못했으니까 9장에 설명한 내용이 2300주야 예언의 설명인 것을 알 수 있고 또 여러분 이 2300주야에 대한 날짜 일시에 대한 예언을 말할 때는 마레라고 썼어요. 단어를 히브리 말로. 그냥 보통 일반적인 예언을 쓸 땐 하존 그랬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오 다니엘아 말해 이 이상을 좀 이해해라. 그러므로 그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2300주야 예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490년에 대한 이 예루살렘 중건하는 명령 날 때부터 490년 동안 유대인들에 대한 은혜 기간에 대한 이 예언 설명은 2300주야 예언의 초기 이 같은 기간에 있는 그 사건인 것을 알 수 있다고 그 말입니다. 또 우리가 알 것은 말이죠. 여기 9장 24절에 다니엘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랬어요. 여기에서 기한을 정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영어 성경에서도 말하였듯이 cut off, 어디서부터 잘라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490년을 어느 큰 부분에서부터 다 잘라내었느냐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70일에, 즉 70주일, 즉 490년은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은혜의 기간인 490년에 대한 예언을 어디서부터 잘라내었느냐 말입니다. 물론 그것은 2300년의 긴 기간에서부터 잘라낸 첫 번째 기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일 곧 심판하셔서 성도들을 신원하여 주시는 이 일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지으라는 중건령이 내릴 때부터 시작해서 계산하여서 2300년에 이르는 때에 시작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 여러분 참 우리가 이 길고 큰 그런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갈 수 없지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해 못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다시 이 테이블 다시 돌려서 보시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렇게 할 때 하늘 성소가 드디어 정결해진다는 뜻입니다. 왜? 이 모든 기록책을 다 살피면서 심판해서 지워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하늘을 기록책에 죄가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온 세상을 향한 대속죄일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 지점에서 말이죠. 490년은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다시 은혜의 기간으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악들 때문에 현재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나라와 성소를 잃고 외국 땅에 거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성소가 그래서 정결하여 진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성소 언어인 것입니다. 성소회를 이해할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대속죄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장 긴 이 2300년에 대한 예언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엄숙한 예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늘에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먼저 살피고 심판하신 후에야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상은 끝날 마지막 때에 관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 예언의 원칙 중에 하나가 1일이 1년이죠. 70주일도 마찬가지로 70 곱하기 7 하에서 490일이 되는데 그것은 예언의 기간의 해석의 원칙에서 490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역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의 은혜 기간을 490년간 다시 주실 것이라는 뜻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2300년간의 예언은요. 다니엘이 살아있던 어느 시점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처음 490년 동안은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 기간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남은 1810년은 이 세상을 향한 은혜 기간이 될 것이고 1810년이 지나면 왜냐하면 2300년에서 490년을 빼면 180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490년과 1810년이 지나면 다시 말해서 490년의 기간을 지나고 또다시 1810년의 기간을 지나면 마지막 시대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한 말입니다. 490년은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 기간이고 1810년 동안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은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예수께서 어느 해에 정확하게 이 세상에서 메시아의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기간을 알려주셨고 언제 예수께서 메시아의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또한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어느 해에 정확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라는 그 정확한 연도를 예언해 주었고 또한 어느 해에 그들이 버림받게 되고 더 이상 유대 나라가 더 이상 택한 민족이 아니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그 정확한 그 연대된 예언들이 바로 2300년의 예언 기간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흥미있는 예언입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2300년의 예언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예언의 첫 부분인 490년의 예언 기간의 시작점에서 같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죠? 490년은 말이죠. 2300년에서 첫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은 과연 언제 시작되는 것일까요? 우리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5절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은요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메시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히브리 말이고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헬라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 정확한 기간을 말하여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하여 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성경절에서 가브리엘은 우리에게 깨달아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일까요? 그렇고 말고요. 깨달아 알라 그랬습니다. 또한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예언일까요? 그렇고 말고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는 말이죠. 우리에게 깨달아 알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예언의 시작이 말이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 즉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되고 파괴되어 있는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시작한다고 천사 가브리엘이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열쇠가 아닐 수 없습니다. 2300주년의 시작 기간입니다. 그러면 언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라는 명령이 났는지 찾으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 에스라 7장 7절을 보면 그 해답이 있어요. 에스라 7장 7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을 다시 건축하라고 명령해 준 그 연도가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이 2300년의 예언의 수수께끼가 드디어 서서히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은요 은과 금과 자료들을 주면서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 자기들의 무너진 성전과 성을 다시 건축하도록 허락하는 명령을 내리어 준 사실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7장 7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리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이 예언의 시작점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난 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해는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나라의 아닥사스다 왕 몇 년이라고요? 7년. 그가 즉위한 지 7년째 되는 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BC 457년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말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곧 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 62일에 62주일과 7일에를 지날 것이라고 했어요. 62주일과 7주일 도합해서 얼마입니까? 69주일을 지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9주일을 지내서 이제 그런 일이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2주일과 또 2주일은 도합해서 69주일이죠. 69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9주일은 며칠입니까? 69주일 곱하기 7 맞습니다. 483일이죠. 483일입니다. 그러면 예언 기간의 원칙을 적용시키면 1일이 몇 년이라고요? 1일이 1년이죠.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린 BC 457년부터 시작해서 483년 후에는 누가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예언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한 가지 우리가 계산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BC에서 AD로 서기 전에서 서기 후로 BC에서 AD로 넘어갈 때 다시 말해서 서기 전에서 주후로 넘어갈 때에는 0년이 없기 때문에 BC 1년에서 그 다음에가 AD 1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실제적인 계산에서는 말이죠. 1년을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계산 수학적으로 계산할 때. 자, 그러면 함께 우리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BC 457년부터 시작해서 69주일인 483년을 앞으로 더해가면 얼마가 나옵니까? AD 26년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얼마를 보태줘야 합니까? 가운데 있는 0년이 없기 때문에 BC에서 AD로 넘어가는 1년을 더해줘야 하기 때문에 AD 27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시요. AD 27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그 해가 바로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드디어 성령이 임한 다음에 메시아로서 공중전도 사업을 시작하신 바로 그 똑같은 해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이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은 침례 요한이 회개 침례를 전파한 해가 타이베리우스 시자죠. 시자 제15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디베리오 가이사 15년은 바로 역사적으로 AD 27년이었습니다. 그 해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드디어 메시아로서 복음 사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예언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미래를 예언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면 이렇게 정확하게 미래를 예언해 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아울러서요. 이 2300년의 예언은 예수께서 어느 해에 정확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인가를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침례받으실 해뿐만이 아니고 다니엘 9장으로 가서 보십시다. 예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는 해도 예언되어 있어요. 이 2300주 예언 가운데. 그래서 이 예언은 놀라운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6절 27절입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 다음에 27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자면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시작하여서 7주일과 62주일 다시 말해서 69주일 즉 480년이 지나서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요 메시아가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하실 것이요 그 7주일 이후에 그리고 62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 한 일해 동안에 곧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 70주일 기간 즉 490년 기간의 마지막 주일 동안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AD 27년까지 69주일이 지났죠. 그렇죠? 483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았습니다. 일주일, 7년 남았어요. 7년만 있으면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 시간이 끝납니다. 그 마지막 7년, 일주일, 한 주일, 마지막 7년 그 중간에 메시아가 끊어져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단 말입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이 예언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좀 보십시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7주일과 62주일 합해서 483년이 지나간 후에 그 나머지 한 주, 즉 예언적 기간인 그 마지막 7년의 절반, 그 중간에 그러죠. 마지막 한 주의 중간에 그래서 이거 예언 가운데서 곧 그 중간에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27절은요. 그리스도가 70주일 예언 곧 490년 예언 기간의 마지막 한 일에 곧 7년 동안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말씀하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당신의 피로 인류와 언약을 굳게 정하셨습니다. 또한 그가 그 마지막 한 주일 즉 7년의 절반에 다시 말해서 7년의 중간인 3년 반 만에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고 메시아를 시작하신 지 3년 반 만에 다시 말해서 AD 27년에 침례 받으시고 복음사업을 시작하신 지 3년 반 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와 예물은 성전으로 희생제물을 가지고 이제 오는 일들을 금지하겠단 말이죠. 성수제도에 더 이상 양을 가지고 와서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참양이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들의 죄를 위한 참된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참양이 돌아가시니까 더 이상 성수의 제사가 필요 없어요. 성수제도의 모든 제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상징의 실체가 오신 다음에는요. 더 이상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일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사실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사실이 그건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이죠. 그건 두꺼워서 사람이 밑에서 찢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찢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그 사실이 성경 복음서들에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만 예수께서는 AD 27년 가을에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으로부터 3년 반을 계산해 보십시오. AD 31년 봄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예언된 대로 정확하게 AD 31년 봄에 유월절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여러분 이래도 성경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단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들이시요. AD 31년 봄 유월절에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예언이며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 예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나머지 3년 반 동안 그래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백성들에게 계속 아직까지 은혜의 기간을 주셨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돌아가신 지 3년 반 후인 AD 34년에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공식적으로 그리스도교를 거절하고 핍박하여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흩어져 나가서 이방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두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6절은 말씀하기를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그러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예언은 빈틈없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린 주의 말씀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주의 예언입니다. 예수께서 AD 27년에 메시아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AD 31년 봄에 돌아가심으로 제사와 예물을 금하실 것이라는 예언도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받고 진리를 거절하였으며 드디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 그리스도교를 내어 쫓음으로 그들의 은혜 기간이 AD 34년도에 끝나게 될 것이라는 기간적인 예언도 놀랍게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300년간의 기간적인 예언의 상반부는 예수님의 초림에 그 초점을 맞추어서 예언되었고 또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에 대한 예언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2300년에서 유대인들의 기간이었던 490년을 빼고 나면 얼마 남습니까? 1810년이 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시작점인 BC 457년부터 시작해서 1810년을 앞으로 계산해 나가면 여러분 물론 0년이 없으니까 1년 더해야죠. 1844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1830년도 말기부터 미국과 유럽 그리고 남미에서도 예수께서 1844년도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설교하는 일들이 열렬하게 온 세상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은 이 다니엘의 2300주의 예언을 연구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지만 옛날엔 굉장히 열렬히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회중교회 등 총망라한 이런 교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오심을 사모했으며 진실되게 준비하려고 했을지라도 그 적용을 잘못함으로 크게 실망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성경 학자들도 그들이 해석하는 이 다니엘 2300주야 예언 해석만큼은 너무나 정확하게 들어맞아 왔기 때문에 그 예언 자체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실망했어도. 그러나 그 재림을 기다리던 교인들은 말이죠. 그때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소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심판 사업을 가리키는 것인지 이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날 사건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 하늘 성소에서 일어나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사건이 아닌 것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실망의 경험들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이해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2300년의 예언 기간이 끝나면서 이미 완전히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펴내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 제16호와 19호를 보시면요. 다니엘 예언 중에 또 하나의 기간 예언인 1260년 기간의 작은 뿔의 세력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시기에 대한 예언을 공부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월간지를 계속 읽어보십시오.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말이죠.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곧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1260년의 예언은 말이죠. 1798년도의 끝을 마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말세가 되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아 때도 120년간 은혜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노아 때도 120년 기간을 주었어요. 여러분이시여, 1798년도를 전후로 해서 교황권이 한때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불란서 혁명이 일어나서 무신론 세력이 기치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국가들의 면모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건국화에서 일어났으며 이 세상 역사가 드디어 말세를 가르치고 있는 예언들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300년의 예언은 더 나가서 이 세상이 말세가 되는데 그 말세 때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 성소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그 경고를 바라는데 이 심각한 마지막 시대에 돌입한 사실을 이 심판의 때에 살고 있는 것을 2300주의 예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44년도가 지나서 이 세상을 말이죠. 벨하우젠스의 성경의 권위를 비판하는 고등 비판의 소리가 크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니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회의주의의 씨를 뿌리기 시작했으며 1859년도에는 드디어 다윈의 진화론이 소개되었습니다. 오, 창조를 부인하고 진화론이 소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고 부인하는 반역적인 운동들이 세상을 온통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865년도에 말이죠. 맨델의 유전법칙의 발표 결과로 다윈의 진화론이 완전히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인간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신론적인 사상으로 이 지구를 가득 채우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4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무슨 시간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경고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것은 2300년의 예언 기간이 끝난 지 150여 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께서는 인자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120년간의 긴 세월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1844년도에 하늘에서 지성소에서 정결사업과 심판사업이 각 계례된 심판사업이 진행 중에 있지만 죽은 자부터 시작해서 계속 심판하고 해서 죄를 씻어버리고 도만해서 없애버리는 일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주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홍수가 온다는 약속이 이루어져서 홍수가 와서 노아 때 홍수가 있어서 사람들이 멸망한 것처럼 이제 불로 세상이 멸망당할 것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2300주야 예언은 하늘에서 이미 하늘 성소의 정결사업 즉 심판사업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엄숙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세상의 마지막 시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다니엘 9장의 예언은 놀라운 예언입니다. 믿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마음이 정직하게 진리를 찾는 사람은 부인할 수 없는 예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이 심판의 때에 정결케 하시고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진실되게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주의 뜻대로 사십시오.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진리대로 따라 사시며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다니엘 10장을 연구할 때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에 비친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